예, 누가복음 9장 이후로 이제 넘어가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반 동안의 이제 공생의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시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누가복음 11장부터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그 이야기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야기는 탐욕에 대한 겁니다. 탐욕. 이 탐욕 때문에 위선이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탐욕 때문에 위선이 생긴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박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직통으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위선. 위선은 아닌 것 같은데 긴 것처럼 하고 정말 사실인데 아닌 것처럼 하며 겉과 속이 다른 게 그게 위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도 너 왜 이렇게 위선 떨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위선 떠냐고. 그렇죠? 그 위선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 있는 시스템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아닌 이 땅에 있는 창조물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위선이 생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2장 4절에 내 친구인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여기 있는 조그만 아이들 여기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를 두려워하면 위선이 안 생기냐?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 곧 창조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절대 위선을 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선을 떠느냐? 의식주 문제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까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자꾸 거짓말을 하고 숨기고 덮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저 공중에 나는 저 새를 좀 봐라. 그 새들 하나하나까지 보잘것없는 그 새 하나하나까지도 너희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정말 이분이 나의 구원자요 정말 영원 무궁토록 나와 함께할 하나님의 공동상속자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면 그러면 의식주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리고 정직하게 위선 떨지 말고 그리고 마음과 그 다음에 이 겉으로 드러난 모든 것을 일치시키는 이러한 단일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누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누룩은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본인 혼자만 딱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도 내 가족이 사는데 아버지나 어머니와 아들, 딸 중에 누가 하나 위선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게 퍼져나가서 그 가정이 위선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어떤 형제나 자매가 이렇게 해서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어떤 분이 위선을 떨기 시작하면 그분으로 끝이 나지 않고 그게 파급이 돼서 온 덩어리가 다 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된 자들인데 왜 누룩이 들어와서 이걸 뜯어로 그대로 남겨두느냐. 누룩을 도려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겉과 속이 똑같이 일치가 되는 말과 행동을 해야 이 사랑침례교회에서는 생존할 수 있고 생존을 넘어서서 이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가장 큰일 하나만 들라고 얘기하면 위선척결이에요. 저희 사랑침내에게도 저 목사를 비롯해서 제 아내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리더들 비롯해서 가장 크게 신경 쓰는 것이 위선척결이다. 예, 그래서 위선을 자꾸 부리면 이 교회에서 생존하기가 어렵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위선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많은 경우 본인이 모릅니다. 위선을 떨면서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위선을 떠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교제를 해야 할 수 있어요. 교제. 서로 말을 나눠보고 하면 저 사람이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인가 아닌가가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형제자매가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얘기하시는 게 이게 겉과 속이 다른데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야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겉과 속이 같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렇게 해서 교제를 통해서 본인 자신의 모습을 느끼게 될 때 그렇게 돼 그걸 고치고 한 발짝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이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뒤에 일어난 일은 전혀 다시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과거에 알지 못하고 행한 그런 것들은 한번 그게 지적이 되고 그게 고쳐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절대 다시 언급하지 않아요. 앞으로 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지역 모임이 필요하고 중고등부 모임이 필요하고 청년부 모임이 필요하고 청장년부 모임이 필요하고 자매 모임이 필요하고 금요 모임이 필요하고 오후 모임이 필요하고 오후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남아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가운데 말 그대로 위선을 척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 하고 말하면 그게 아 그대로 들리고 그대로라고 하는 것을 표현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그래야 아이들도 그렇고 앞으로 귀중한 그런 사명을 이제 감당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고 식사자리에 갔다가 막 바리새인을 책망하고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율법 박사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고 여기 12장 1절 가서 보니까 그동안에 무수한 사람들의 무리가 함께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속이 시원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소위 일반 사람 아무도 그 종교학자나 누구에게 얘기할 수 없는 거를 예수님께서 여섯 번이나 정죄를 하시면서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대변해서 아유 그렇지 정말 너무 속 시원하게 우리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거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서로 밟힐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다. 들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여기 가서 보니 13절에 어떤 사람이 불쑥 튀어나옵니다. 아 예수님에게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도 해결이 되겠구나 하고 불쑥 튀어나와요. 그 13절 가서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 형제에게 말씀하사 그가 나와 상속 재산을 나누게 하소서. 가만히 들어보니 예수님의 판단이 너무 옳은 거예요. 근데 자기 고민이 지금 뭡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재산을 남겨놨는데 아마 형이겠죠. 형이 이걸 나누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제 형에게 얘기해서 형이 나와 상속 재산을 좀 나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좀 판단해 주시면 제 형이 듣지 않겠습니까? 하고 불쑥 튀어나오더니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절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몰라도 참 많이 모르는구나. 그렇죠? 내가 지금 여기 종교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초점이 땅의 일 무엇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를 재판해서 뭐 A는 옳고 B는 옳으니 서로 재산을 반반 나누라든지 내가 지금 땅의 어떤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탐욕과 사악함 다시 말씀드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앓고 있는 그 사람의 기본적인 그 부패한 속성 이게 꼭 종교인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제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니까 내가 지금 야단은 종교인에게 치지만 정말 정신이 있다 그러면 종교인이 아닌 너희도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거를 지금 살펴봐야지. 이걸 오해하고 저분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저분이 재판장이 돼서 분명히 3분의 1은 누구에게 주고 3분의 2는 누구에게 주고 이런 판단할 거로 나를 생각을 하면 내가 헛다리 짚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1장 39절 가서 보면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이야기하면서 너희 속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42절에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온갖 종류의 채소의 11조는 드리는데 판단의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런 슬쩍 넘어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왜 이렇게 위선을 부리냐. 밭에 이렇게 채소 심어놓고 사람들이 보니까 그거 10분의 1 요만큼 안 갖다 드리면 나를 판단하겠군이 하고 갖다 바치는데 그런 건 갖다 바치면서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 이 엄청나게 중대한 일은 너희가 슬쩍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보면 하고 보지 않으면 안 하는 거. 그렇죠? 그 왜 나오냐? 탐욕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탐욕.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탐욕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계속 탐욕 이야기입니다. 11장 12장 계속 넘어가면서 탐욕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절정을 이루는 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탐욕 이야기라는 거예요.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해라. 사람이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여러분 죽으면 그거 갖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이 뭐냐?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을 두 번 해봐야 결국은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교황을 몇 번 하든지 몇십 년을 하든지 목사를 몇십 년을 하든지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가 소유한 풍성한 재산에 있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는데 꼭 어떻게 해요?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위선인데 이런 것들이 다 탐욕에서 나오고 이렇게 탐욕을 부려서 재산을 많이 불려놔봐야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이 불려놓은 그 소유물에 있지 않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탐욕을 부리고 하면 사람이 추하게 된다 얘기하세요. 그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재산을 좀 나눠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영어로는 man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man. man이 뭐예요? 사람아. 이거 좋지 않은 말이에요. 이 사람아 저 사람아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는 말 그대로 낮춰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아 얘기하고 나올 때는 추접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 중에 자수성가에서 많은 돈을 벌었던 어떤 은행가가 있습니다. 그 은행가에 벌어진 일을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 은행가가 이제 자수성가에서 아이들을 이제 5명을 낳았습니다. 아들, 딸. 5명을 이제 낳았는데 그 아버지가 많은 돈을 벌어놓고 그리고 이제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딸 하나가 아버지 이제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나머지 형제들도 다 같이 이제 미국은 이제 땅이 넓다 보니까 뭐 비행기를 타고 이러다 가서 보면 6시간, 7시간 걸려야 그래야 가는 그런 도시에 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찌됐든 자매가 자기 남편과 함께 어머니가 이제 홀로 남겨진 이 집에 이제 도착을 해서 문을 딱 열었습니다. 그 문을 열고 집안에 들어갔더니 모든 가구 중요한 거에 다 딱지가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붙였냐? 자기 형제 자매들이 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 가구는 내 거, 저건 누구 거, 뭐 거 해갖고 다 이렇게 딱지에 가구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가구에다 딱지를 붙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니 이 장례식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어머니가 지금 홀로 남겨져서 비통 가운데 있는데 어머니 위로는 뒤로 이렇게 두고는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집을 차지하고 여기에만 혈안이 돼서 다 딱지를 붙여놓은 이런 상태에서 겨우 하여튼 장례식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하고 그 이후에 이제 다 흩어져서 뿔뿔이 이제 비행기 타고 돌아갈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바로 이때 그 자매의 남편이 모든 사람들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일어서더니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모든 귀중한 곳에는 다 딱지를 붙였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도 이 시간에 가장 귀중한 것에 딱지를 하나 붙이고 가려고 합니다 하고 일어서더니 홀로 남겨진 그 어머니 손을 잡고 저는 이분에게 제 딱지를 남겨놓고 그러고 가려고 합니다 하고 그리고선 헤어졌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추하게 되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추하게 된다. 탐욕이 뭐냐? 탐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구를 주셨어요. 먹고 사는 거, 또 입는 거, 잠자는 거, 이런 거, 주거할 수 있는 거, 교육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욕구가 없으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욕구를 갖는 것은 정상인에게 누구에게나 필요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와 같은 속성이에요. 근데 성경이 탐욕이라고 얘기할 때는 필요 이상의 것을 원하고 소유하는 걸 탐욕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가지면 충분한데도 그거 이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고 그걸 꼭 손에 넣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 이게 성경은 탐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탈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십계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십계명의 마지막 열 번째 명령이 뭐냐 필요한 것 이상으로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가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 17절 맨 마지막 명령입니다.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 집이 있는데 왜 그 옆에 있는 집을 탐하냔 말이에요. 너는 내 이웃의 아내, 하나님이 아내를 줬는데 왜 이웃의 아내를 자꾸 탐내냔 말이에요.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탐내지 마라. 그 탐낸다는 걸 영어로 covet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covet, C-O-V-E-T. 이건 열정적으로 본인이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욕심을 부리는 것, 이거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열 번째 명령인데 이거를 자꾸 주장을 하고 하면 그 사람이 탐욕을 부리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위선의 탈을 쓰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가서 보시면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 뭐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이상의 가치를 두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에베소서 5장 3절도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면서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사람들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적에도 와서 당신 탐욕이 많아 그러면 그렇죠 저는 탐욕이 많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사람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 와서 당신 왜 이렇게 탐욕이 많아? 난 탐욕이 없습니다. 대개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여기 모인 사람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일정 부분 다 탐욕이 있어요. 그게 드러납니다. 제 아내가 저를 보면 아, 이 사람 탐욕이 만큼 있구나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정착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의 특징이 뭐냐 절대 교제를 안 합니다. 마음을 드러내질 않아요. 마음을 드러내지 않다가 실족해서 나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교회 잘 정착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 마음을 있는 그대로 터놓으시는 분들이에요. 터놓으세요. 그렇게 되니까 위선과 어떤 그런 괴리의 벽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 교회에서 생존하시며 교회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위선과 탐욕으로 재산을 많이 불려도 생명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럼 다 생명이 있지. 생명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부자로 많이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참 생명이 없으면 그거는 생명이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천년 사실 분이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70살 아니면 80살을 사는 게 보통 사람의 인생이고 요 시대에 의학이 좋아지고 해서 사람의 수명이 늘어요. 그렇죠? 얼마 사실 수 있겠어요? 100세. 엊그제 제가 어젠가 그저껜가 제가 밤 10시쯤에 집에 들어가서 제가 머리가 아파서 잠깐 뉴스를 보려고 틀었는데 그 채널에 송혜 씨 뭐 구순잔치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 하고 잠깐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150세를 살겠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노래를 불러가면서 150세 사는 걸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대단도 하다. 나는 70, 80만 살아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텐데 뭐 150세 자랑을 하다. 그래, 150세 사는데 그리고 죽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건 살아있다고 해도 생명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풍부하게 아무리 많이 뭐 빌 게이츠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갖고 있는지가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 하면서 동성애를 주장하고 그거 동조해서 그런 거 바람이나 지금 불어놓고 그리고 결국 죽지 않습니까? 얼마 있으면. 그 뭐예요? 탐욕이 아무리 많아서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의 풍부한 재물에 있지 않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세요. 죽은 이후에 영원히 사는 게 참 생명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산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존하는 생명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되 성경 기록에 있는 대로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예비된 영원히 타는 불 속에서 사는 영존하는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영원토록 사는 것이 정말 사람의 생명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소유물, 높은 명예, 많은 학식 이런 것들에 달려있지 않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16절에서 21절에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첫째, 쌓아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둘째,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리라. 있던 곳을 헐어서까지라도 남에게 베푼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이 일단은 있던 것까지 다 헐어서 더 크게 져서 내 모든 것을 쌓아둬야 되겠다. 지금 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9절에 또 내 혼에게 이르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였다는 거예요. 이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구나 하고 지금 부자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볼게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데 얼마 동안 그래요? 여러 해 동안 그러자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단 한 군데 은퇴 구절입니다. 이게 은퇴하신 분들이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이제 즐거워하자. 성경에 유일하게 단 한 번 나오는 구절이에요. 은퇴 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여기 한 군데. 은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닌데 이 은퇴가 잘못돼서 여기 있는 사람처럼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이걸 다 삶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은퇴를 준비하면 그거는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탐욕을 부려갖고 위선을 떨면서 많은 재산을 모아놓으면 그 사람의 그게 이득이 안 된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요새 계속해서 신문이고 뭐 광고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편안히 쉬고 먹고 자고 그리고 편안히 놀고 먹고 하는 게 그게 은퇴라고 사람들에게 자꾸 이게 바람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성경은 이걸 쾌락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쾌락주의. 쾌락주의는 죄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일해서 앞으로 다가올 그런 은퇴 시기를 잘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 근데 그것이 지나쳐서 이제부터 쾌락주의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나아가면 그건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가 된다. 자, 부자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자는 다른 사람 얘기는 전혀 안 해요. 가서 보니까 다 나 얘기입니다. 몇 번이나 나가 나오냐. 그 짧은 구절에 다 나, 내 열매, 내 헛간. 뭐예요? 열 번이나 다 내 얘기만 나와요. 나. 다른 사람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구약시대, 아직 신정정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많이 구제하면 구원 받겠구나 이렇게 착각하시면 이건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아직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이 땅에 신약 교회가 이루어지면서 신약 시대가 열리게 돼요. 이때 전까지는 구약 시대의 모세 율법이 사람들의 삶을 주관하는 신정정치 시대 이야기입니다. 신정정치. 자, 이 신정정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면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난한 자가 생기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들이 울부짖고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너희의 악한 자들을 멸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명기 15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가서 보시면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광야 40년 생활을 마친 두 번째 세대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 가서 보니까 너는 7년이 끝날 때마다 면제할지니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자기 이웃에 조금이라도 구워주는 채권자마다 그것을 면제하고 자기 이웃에게나 자기 형제에게 그것을 독촉하지 말라. 왜냐? 이건 주님의 면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스라엘 백성과는 누가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렸어요. 이렇게 되면 7년이 지날 때는 면제를 해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하면 돈을 빌렸겠냐. 그래서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면제니 면제를 해주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7절.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내 성문들 중 어떤 성문 안에서든지 내 형제들 중 가난한 사람이 너에게 있거든 너는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내 가난한 형제분 내 손을 접지 말며 그에게 내 손을 넓게 펴서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필요를 위해 넉넉히 구워주라는 거예요. 구워주고도 7년이 되면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면제해주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반드시입니다. 신정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줘야 돼요. 반드시. 그에게 줄 때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지니 이 일로 하여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과 내가 손을 대는 모든 것에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땅에 있는 이 민족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풍성하게 채워주겠다. 가난한 자가 그 땅에서 결코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면 가난한 자가 반드시 있고 이 일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신정 국가 하에 지금 살고 있는 너희는 반드시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국가 체제에서 이것이 유지가 안 되면 그러면 가난한 백성이 살 수 없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어때 손가락질하는 그런 민족이 되니 이게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겉으로만 위선 떨면서 볼 때는 십일조하고 보지 않을 때는 하지 않아서 이 사람들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필요한 선행과 구제를 해야 그래야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41절 한번 보겠어요. 그러나 오히려 너희가 가진 것들로 구제를 해라.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많이 쌓아둔 걸로도 그래야만 보라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니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제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구제를 하게 될 때는 이미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깨끗한 상태에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합당한 구제로 나온다는 건데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하면 그건 믿음이 없이 할 수 없이 위선을 떨며 하는 거기 때문에 속이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불법의 행위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 있는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낡지 않는 가방들 곧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예비하라. 거기서는 도둑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좀도 먹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어떤 시대라고요 지금? 신정국가체제예요. 이런 신정국가체제에서 정말 믿음이 있으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자기 것을 가지고 도와주는 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도와주게 되면 너희 보물이 하늘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하고 그러고선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는 구제와 선행을 하는 거 이게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 그렇죠? 거기에는 도둑도 들지 못하고 좀도 먹지 못하는데 거기에다 진정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같은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린도전서 3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란 기초 위에 우리의 행위를 이렇게 쌓게 될 때 이 행위를 불로 심판할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휴거받아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될 때 그리스도의 그 심판 속에서 저희 몸에 행한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다 판단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보상의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불에 의해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행위가 다 타버리면 겨우 사람 자체만 구원받고 보상에 손실을 당하겠다고 고린도전 3장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맞습니까? 예. 계시록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맨 끝장 가서 12절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구원받은 이후에 각 사람이 행한 그 행위에 따라 예수님이 각각 나눠주시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상 그건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고 신약시대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얼마나 심각한 말씀이에요. 정말 바리새인들이 정말 저 하늘에 있는 저 보화 영원 무궁토록 쉬는 저 보물 여기에 관심을 두었다면 이렇게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 그 보물이 있는데 너희가 신경 쓰지 않느냐. 그렇죠? 예, 네, 그거 얘기하시면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강조하는 게 바로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다 저기가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 여기에 신경 쓰며 살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보물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시면 그러면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위선 떠는 그 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정죄하시는 말씀 21절 가서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당장 죽이면 그럼 어떻게 해요?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많이 쌓아오는 게 누구께 되겠느냐 하시고는 21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이 땅에 보물을 다 이 땅에만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한번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린 좀 어떤가. 제가 교회 헌금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헌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특별히 무슨 헌금 시간도 따로 있지 않고 저 헌금통 하나에 넣어서 교회 모든 일을 다 헌금 하나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선교, 구제 다 이런 헌금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신실하게 이렇게 헌금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번 과거에 우리 예, 보통 얘기하는 종교 생활할 때 우리의 헌금 생활이 어땠나 한번 돌이켜보세요. 죽기 살기로 했죠. 그렇죠? 싫어도 이게 아닌데 그래도 이거 어쩔 수 없다 그러고 많은 헌금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교회로 온 이후에 헌금 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본인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다른 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기는 알고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제가 한 번도 우리 교회 성도들 헌금 누가 얼마 했는지 저는 한 번도 점검해 본 적도 없고 예, 교회 형제들이 제가 그걸 요구하면 예, 그러면 저를 쫓아낼 거예요. 예, 분명합니다. 예, 요구 안 합니다 제가. 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어렵게 종교생활하고 할 때 내가 드리던 그런 헌금과 이렇게 정말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헌금 생활이 어떠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대해 내가 부유한 사람인가? 나와 내 자식들에게만 부유한 사람인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 부자와 같다.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아 헌금은 돈이 많고 부자라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헌금은 믿음의 행위예요. 놀라운 말씀이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고린도 후서 8장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마케도니아 교회들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어떤 아이러니냐? 믿음의 아이러니입니다. 극심한 가난 때문에 어떤 교회보다 더 풍성하게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의 행위. 뭐예요?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 것을 그걸 내가 확실히 믿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깎는 아픔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가 헌금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남아도는 가운데 에이 모르겠다 선심 쓰자 하고 이렇게 넣는 것은 교회 재정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의 하늘나라 계좌에는 안 적혀요. 안 적혀요. 왜 그래요? 뼈를 깎는 아픔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억 원 있는 그 사람이 여유 돈에서 천만 원을 냈다. 그렇죠? 그거 있어도 없어도 사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이런 의미의 헌금은 하늘나라 이 회계장부에 하나님이 기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 아픔이 있는 가운데 내셔야 돼요. 이걸 하게 되면 내 생활의 어떤 부분이 조금 쪼다릴 그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고 내는 거 그게 참된 헌금이다. 그 헌금이 여러분과 저의 하늘나라 회계장부에 그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구약의 11조는 전혀 강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수입의 10분의 1 이상을 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가르칠 뿐이에요. 근데 다만 이것을 남용하지 말기를 여러분의 목사요, 여러분의 교사로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책무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늘나라, 그 하나님의 회개 장부에 기록이 될 수 있는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이 있고 생활이 쪼달리는 그런 어떤 아픔이 있음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종교인들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는 반대편 사람들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그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냐? 거기 가서 보니까 22절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기 제자들 3년 동안 지금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늘의 왕국이 이루어지기만 바라보고 모든 재산 다 팔고 다 버리고 지금 떠나서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직업 버리라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그 시대적 상황이 지금 예수님만 쫓아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걸 바라고 모든 것을 내걸고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 뭐예요? 22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다. 무슨 얘기예요? 의식주 걱정하지 마라 얘기하는 겁니다. 24절에 한번 까마귀들을 생각해봐라 하고 구체적으로 까마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창고나 곡간도 갖고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하물며 너희는 그 까마귀보다 얼마나 더 소중하냐. 아, 이것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아주 그냥 무지무지 가난하게 살아야만 예수님 잘 믿는 거다 이런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도 부자요, 이삭도 부자요, 야곱도 부자요, 요셉도 부자요, 다윗도 부자요, 아리마다 요셉도 부자요, 니고데모도 부자요, 원래 사도 바울도 부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 까마귀가 이런 거 걱정하냐?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25절, 26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큐빗을 더할 수 있겠냐? 1큐빗은 45cm인데 제가 170인데 제 키에 45를 더하면 2m15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염려하고 걱정해도 키가 그렇게 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즉 너희가 가장 작은 그 일도 능히 행하지 못하거든 어찌하여 나머지 일들을 염려하느냐.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며 살되 이런 모든 문제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세상 부귀, 명예 아니면 물질에 대한 우리의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어떨 땐 부하게 되기도 하고 어떨 땐 가난하게 되기도 하고 명예롭게 됐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제가 출판사를 운영해요. 킹잼 성경 지금 알리고 있어요. 그렇죠? 또 목회직 하면서 교회가 좀 어느 정도 불어났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하나님께 하나님 킹잼 성경이 많이 팔리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사랑침례교회가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뭐만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고 자유로운 행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교회가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500명이 모이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설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면 저는 크든 작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잘 돼서 이게 커지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점점 쪼그라들어서 안 돼요.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저는 접습니다. 접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 몇십 년 하면 여기 모여있는 몇 명만 괴롭게 되고 제 삶이 피폐하게 되는데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접고 내려놓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이 저희에게 복을 허락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복이라는 건 물질의 복, 크기의 복 이런 겁니다.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저는 신뢰하기는 앞으로 나갈 겁니다. 이 교회가 쪼그라들어도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들 가지고 목회를 할 거고, 더 이상 쪼그라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인정할 거야.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만두렵니다. 킹제임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걸 위해서 뭐 온 세상 사람들이 쓰는 거 이런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대안이 있으니 이걸 쓰실 분들은 쓰시오 하고 이거 하는 가운데 이게 전혀 안 나가요. 한 권도 안 팔려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무슨 뜻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조용히 접는 거예요. 조용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에 들풀을 한번 봐라. 백합을 한번 봐라. 누가 입히느냐, 얼마나 아름다우냐. 제가 요새 우리 학교에 가면은 꼭 아침 저녁으로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우리 학교에 여성 총장님이 생겼습니다. 1년 전부터 이제 여성이 총장이 되셨어요. 학교를 예쁘게 꾸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올 여름 올 봄 되면서부터는 수천 개의 튤립을 집어놨어요. 도서관 옆에 그 길을 가면 전 완전히 천국에 온 것 같아요. 야, 진짜 튤립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이렇게 노란 거, 하얀 거가 사람이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겠네 할 정도로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튤립과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그렇게 영광 중에 살았지만 그가 차려입은 게 이 꽃 한 송이만도 못하였다. 그렇죠? 어딘가 보니까 일산 꽃 박람회가 시작이 됐다 그래요. 예, 부부끼리 손잡고 한번 다녀오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수많은 꽃들이 놓여있는데 가서 한번 거닐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푹 가라앉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거 만들고 어떻게 돌보냐.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식주 걱정하지 마라.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 다시 제가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필요 이상으로 구하는 탐욕에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당연해요. 이 앞뒤 문맥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기도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고 앞뒤 문맥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냐. 30절. 이 모든 것은 세상 민족들. 마태복음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이교도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교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만병통치, 만사형통, 무병장수, 교회 와서 그것만 구하면 그건 이교도들이 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교도들. 저희도 의식주로 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것 이외에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손에 이게 쥐고 있으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서 염려와 걱정은 주님께 내어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31절에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해라. 필요 이상의 탐욕을 가지고 이런 것들 구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준다는 거예요. 더한다는 건 뭡니까? 뭐가 있는데 거기다 더해주는 게 더하는 거죠? 맞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그 생명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거기에다 덧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덧붙여주신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양들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런 목적으로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거기 나오는 왕국이 뭐예요? 왕국. 그건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 제 삶을 통해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통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제 뜻이나 교회의 뜻은 저길로 사라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통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 그렇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의 필요 외에 나머지는 다 예수님이 해주실 줄로 이해를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일을 통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이 사회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결국 온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그걸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32절에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통치 그것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큰 약물입니까? 적은 약물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 그래요? 적다 그래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도 공적으로 8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 그러고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여기 저와 여러분 모여 있습니다. 큰 물이에요? 작은 물이에요? 작은 물이에요. 전체 그런 성도들 가운데 보면 작은 물이에요. 무엇 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성경 말씀 기록된 대로 그대로 믿고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적은 약물이요 숫자 크기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지극히 기뻐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크든 적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크든 적든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이 지극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죽으려고 할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 후서 6장 4장에 있는 말씀 보시면 눈물 납니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4장 9절에 너는 곧 내게 오도록 힘써라. 대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바울이 지금 가장 극심하게 어려운 때예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진짜 도움을 필요할 때 자기를 따라다니는 대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리스에는 갈라디아로 떠났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 너 나를 위해 좀 빨리 오라고 하는 이 애절한 호소 이런 거 여러분 들으십니까? 이게 바로 적은 약물이라는 겁니다. 적은 약물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랑 침례교회 별거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교회가 잘 되고 성장하는 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성경대로는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600명을 이루었다? 이거 대단한 기적이에요. 대단한 기적. 교회가 얼마나 느슨해요. 여러분 뭐 부목사가 있어요 아니면 무슨 교육전도사가 있어요 그렇죠? 예, 교회가 텅텅 비어 있어요 일주일 동안. 그러다 주일에 한번 모이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600명이 되고 뭐 예배당 부지를 사서 이렇게 한다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킹잼 성경 예, 자리를 잡고 지금 확산하고 있는데 이것도 기적이에요. 사무실에 직원 한 명이 없습니다. 그렇죠? 인천에서 가장 낙후된 데가 학익동이라는데 그 학익동에 지하 1층에 사무실이라고 해놓은 게 지금 지하 1층에 40평이 있어요. 그 옆에 창고 하나 역시 사무실이 아니라 창고 하나 지하에 있어요. 네. 직원이 하나도 없어요. 전화하시면 어떻게 다 전화로 다 남겨놓으시면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가운데 홍보랍니까 광고랍니까 그런 거 전무한 가운데 이런 가운데도 성경이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알려져서 조금씩 나가고 있다.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지난 목요일인가 경북에서 세 분의 장로교 목사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이걸 알게 됐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한번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왔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분들 만나서 잠시 위로도 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보통 그 사람들 얘기는 우리가 이 한국교회 장자교단이다 이러는데 그 장자교단의 목사님들이 와서 이런 거 제가 처음 보니까 말 그대로 개혁성경, 개혁개정성경이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틀리고 킹잼성경에 가서 보니까 진짜 맞는다는 제 눈으로 확인하고 이 성경과 이런 모든 걸 한번 구경하러 왔습니다 하고 목사님들이 찾아와요. 이게 무슨 일이야? 기적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교회 시대가 지난 2000년 동안 진행이 됐어요. 또 율법시다가 1500년 동안 예수님에게 진행이 됐어요. 거기 정말 믿음 가지고 산 사람은 적은 약물이에요.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황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뭐 계속해서 진행된다?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진행이 되고 결국은 여기도 타락하거나 해서 이렇게 해서 사라질 거예요. 저희 하는 그런 모든 일들도 성경은 남지만 우리 사람은 사라질 겁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형교회 무슨 프로젝트하고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다시 쪼그라들 100명 되고 그러면 다시 거기로 가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다 하나님 부르시면 갈 겁니다. 형편되는 대로 무리하지 않고 목회도 하고 출판사역도 할 거예요.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욕심부릴 이유가 없어요.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 큰 짐이 돼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교회에 올 수 없을 정도가 되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어치워야죠. 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 집어치워야죠. 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된다 그러면 집어치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무리하고 해요? 여기서 하다가 예, 이 교회 가지고 해도 충분하다 그러면 그거 할 필요 전혀 없는 겁니다. 예, 주님의 말씀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적은 약물이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33절에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낡지 않는 가방들 곧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않은 보물을 예비하라. 다시 이야기합니다. 1차적인 대상은 유대인들, 신정정시 그 하에 사는 유대인들이에요. 우리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바로 그 뒤에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대로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 거기서는 도둑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보상. 그렇죠? 좀도 먹지 못하는 그런 보상.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보상이 있으니 그러니 너희가 그것을 생각하고 너희 보물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여러분 왜 섬기셔야 돼요? 예,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셔야 돼요. 그게 보물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교회 왜 모이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모이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왜 여러분 헌금하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또 그렇게 할 때 보화가 내 하늘에 쌓인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아픔을 겪으면서 헌금하셔야 돼요. 선교, 구제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바라보고 모든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 말씀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에 가서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바로 죽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6절 읽었습니다. 자 보세요.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아픈 겁니다. 어떻게 죽었어요? 참수형으로 죽었어요. 아유 그건 너무 시원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엄청나게 어려운 그러한 아픔을 겪으면서 내 자신을 내어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네, 선한 싸움을 싸웠대. 영어로 I have fought a good fight 이렇게 네, 선한 싸움을 싸운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마라톤 하면 저 끝에 42점 얼마 가면 거의 종점이 있는데 거기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적은 무리로 남으면서 믿음을 지켰다. 그랬더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님 주 예수님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나에게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왕관을 주시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며 우리의 속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아름다운 한 주간의 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